어떤 자매님이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났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소개팅을 했는데요. 직장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성품도 괜찮은데 뭐가 하나 부족할까요? 신앙이 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뭔가 이 자매님은 그 형제님의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그 자매님처럼 종종 어떤 사람들의, 우리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나도 모르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 자매님 신앙이 참 괜찮은 것 같아. 뭐 저 형제는 다 좋은데 신앙이 좀 별로야. 우리가 요즘 이제 개편 시기에 맞이했습니다. 저희 진도 다음 주에 이제 개편 시기를 맞이해서 개편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등급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가시면 C등급이십니다. 근데 간만에 팀 모임 한번 참석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B등급이십니다. 그런데 언제나처럼 오늘 나도 기계적으로 조모님과 팀 모임을 참석하고 계시면 A등급. 게다가 리더까지 하면 A+입니다. 간사까지 하면 아예 그런 등급 자체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높은 하이 레벨의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편 카드를 준비하면서도 이거는 사실 이 사람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표지가 될 수 없는데 우리 나름의 궁여지책,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궁여지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서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고 또 불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나 누구에게나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신앙과 불신앙의 기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오늘 사무엘하 11장 12장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1장 1, 2절은 11, 12장 전체의 상황적 무대가 되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합니까?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이 전쟁의 맥락인 거죠. 고대 당시에는 겨울에는 전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다 얼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날씨가 풀려야지만이 전쟁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전쟁을 할 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 특별히 암몬 족속을 치기 위해서 이제 출전을 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상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1절 제일 뒤에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출전해야 되는데 집구석에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왕궁에 혼자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지금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다, 다윗이 출전해야 되는데 지금 집에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러나 사실 지금 현재 이 맥락에서 다윗이 꼭 출전해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1장 이전에 10장이나 뭐 9장 이렇게 이전의 문맥들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장 강력한 맹주가 된 상태였습니다. 북쪽 지역의 가장 강력했던 도시국가가 시리아의 가장 중요 도시였던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 거기도 이미 다윗이 점령을 한 상태였고, 서쪽 해안평야에서 해양민족들이 이동해 와서 정착한 철제무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철제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민족인 블레셋도 이미 다윗이 격파하고 속주로 삼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쪽 남유다가 중심이겠죠. 그러면 서쪽, 남쪽, 북쪽 이미 다 팔레스타인 점령한 상태고 동쪽만 남아있는데, 동쪽의 중부와 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모압까지 이미 다 점령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남부 지역이,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 여러분 동서남북 지금 어딘지 아시겠죠? 지금 동남부 쪽에 암몬족속만 남아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암몬족속은 다른 도시국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전투력이 높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출전할 필요가 객관적으로 없었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남아있기를 택했고 요압 장군을 전쟁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다윗의 문제점은 1절이 아닙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옥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다시 소개팅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팅 값을 아꼈다면 집안채를 샀다는 분들이 많은 이 자매님이 그 형제님의 신앙이 별로라고 했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 형제가 교회를 잘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좀 심각한 문제긴 하죠. 자기 이제 고향으로 내려갈 때만, 아버지가 부모님이 계시니까 고향으로 내려갈 때만 근처 교회를 나가고 서울에 있을 때는 교회를 안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것만 봤을 때 이 형제님은 우리 교회 기준으로 C등급도 안 되는데 과연 신앙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에게 상담을 했던 것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지나간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았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입만 열면 주님을 찾고 입만 열면 막 성경 구절,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 비난하냐, 내가 하는 막 이렇게 막 입만 열면 막 성경 구절 줄줄 나오고 막 주님, 아, 목사님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이런 분들을 꼭 보면 맨날 뒤에 뒤통수 칩니다.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신앙이라는 게 단순히 이 사람들이 뭐 리더해주고 간사해주고 아니면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게 사실은 신앙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직감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닫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5년 중에 경계하게 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좀 오래 다니는 사람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진짜 꼰대는 A등급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불신앙,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고 불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신앙이 좀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9절 한번 띄워주시죠.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 지금 이 본문은 사단적 세력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뭐하고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요 본문이 사단적 세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단이 뭐냐면 높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단적 세력을 특징을 가진 사람이. 사단이 그냥 사랑해 사단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사단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착각인 거죠. 그 존재의 수준은 굉장히 낮지만 자기 혼자 마음이 붕 뜬 상태인 겁니다. 다시 본문 2절로 돌아가서 이 다윗이 어디 위로 올라갔습니까? 왕궁 옥상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부정적으로 이방 왕에게 사용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4장을 한번 올려주세요. 다니엘서 4장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여기서 1인칭, 내가 1인칭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로마 다음에 고대 제국에서 가장 화려했고 강력했던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 중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이 수십 킬로 펼쳐져 있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도 지금 어디 올라갔습니까? 지붕에 올라갔죠. 다윗도 지붕에 올라갔고, 고대 왕들은 지붕에다 꽃감을 숨겨뒀나? 이게 지붕을 좋아할까요? 이거는 이제 그 시대 당시에 그 요새, 그러니까 방비를 위해서 왕궁은 가장 높은 지대, 깎아지는 절벽이나 가장 높은 지대에 건설을 했습니다. 그 지대의 그 건물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곳이 옥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로니아 왕이 이 왕궁 지붕에서 올라간 건 뭐냐면 거기 올라가 뭐가 보이겠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수십 킬로미터 펼쳐지는 이 도성이 쫙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음이 한껏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느부갓네살이 한 얘기예요. 나 왕이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지금 도성의 지붕에 올라가서 한껏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서 내가 이 제국을 건설하고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그 이 임금이다 왕이다 이러면서 엄청난 지금 교만에 취해 있는 겁니다. 이 구절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느부갓네살을 치십니다. 그리고 정신병 걸려요. 그래서 손톱이 발톱이 되고 머리털이 독수리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리고 몇 달을 헤매다가 들판에서 헤매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4장 요 다음 절에 나와요. 지금 다윗이 어디 위를 거느리고 있다고요? 왕궁 지붕 위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다윗의 가장 큰 문제점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언제 위태하게 추락할지 모르는 마음이 붕 떠 있는 교만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언제 사단의 앞잡이가 될지 모르는 그런 가장 불신앙적 상태. 아우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언제 물을 마셔야 될지 타이밍을 늘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말씀 구절을 시키고 제가 보통 물을 마시는데 아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의 앞잡이가 될지 모르는 그런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태가 바로 다윗의 지금 현재 상태다. 2절.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고 있는 다윗의 상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사단에 가깝고 가장 반 하나님 나라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는 그 불신앙적 상태, 시점. 그것은 내 마음이 붕 떠 있고 내 마음이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보다 훨씬 높게 나를 평가하면서 다른 존재들을 내리깔고 알로 보는 우리가 하는 말로 알로 보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가장 불신앙적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반드시 사고치게 돼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후반부. 거기서 뭘 봐요? 옥상에서.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지금 아름답다고 얘기합니까? 아름다워 보인다고 얘기합니까? 아름답 보이는 거죠. 다윗의 관점이죠. 욕망이 이미 다 채워질 대로 채워진 그 욕망. 그러나 그 욕망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채울 수 없는 그런 탐욕적 상태가 되어버린 다윗의 마음. 그 눈으로 투영된 그 여인의 모습을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의 결과는 사실은 큰 비극을 낳습니다. 자기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슉 넘어가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12장 9절 다음 장입니다. 12장 9절.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어떤 교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결국 다윗은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탐욕적인 마음으로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을 뭐 간음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사무엘서에서는 빼앗고 죽이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파렴치한 그런 죄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포인트는 다윗이 빼앗고 살인한 바로 그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나면 다윗은 정말 쓰레기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다윗을 이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구약 성경 시대에서 가장 신앙의 본으로 제시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이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잘 통치한 왕들은 어떤 수고적 표현으로 그 사람을 칭찬합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듣는 왕은 통치를 아주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런데 반대로 잘 못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신앙의 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신구약에서 다윗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은 신앙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고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기에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던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죄가 가볍지 않잖아요. 도대체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길래 성경은 결국 다윗을 그런 신앙의 기준으로 제시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지루해질 타이밍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철수가 창공에 지나가던 영희가 맞았다. 다음 중 철수가 영희에게 해야 하는 가장 적절한 말은? 1. 내공 주소와 2. 공을 잘 피했어야지 3. 어쩔 수 없었어 4. 미안해 다치진 않았니 자, 몇 번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사실 문제는 쉽지만 우리가 직접 이 문제를 행동으로 풀기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들 보통 사과를 잘 하시고 사시나 봐요. 저희 집에도 보면 사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사실 좀 사과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이 좀 더 사과를 잘하고 3층이 좀 못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저희 집에서도 보면 사과를 가장 잘하는 게 저희 집 막내입니다. 막내. 아직 이제 1학년인데 너 잘못했지? 네가 잘못한 거야. 너 언니한테 사과해. 그러면 언니 미안해. 이렇게 아주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아주 귀엽게. 아주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언니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언니는 지금 5학년이에요. 이제 완악할 때로 완악해진 이제 곧 사춘기의 괴물이 변신하기 직전에 놓여있는 5학년입니다. 언니는 이제 또 언니가 잘못했을 때 야 내가 네가 잘못해서 동생한테 사과해 그러면 미안해 야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동생이 계속 울잖아. 다시 사과해. 미안해. 이렇게 합니다. 사과를. 근데 여러분 저희 집에서 5학년 언니보다 더 사과를 못하는 인간이 있어요. 누굴까요? 설교하고 있는 저입니다. 저는 이제 장난치는 걸 좀 좋아해서 저의 사랑의 언어는 장난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야 되는데 괜히 딸을 둘을 낳아가지고 장난이 저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가 좀 폭력적인데 저희 이제 딸이 첫째 딸이 이렇게 한 번은 거실에 이렇게 누워 있길래 제가 올라타서 다리를 잡고 아니 얘기하기도 전에 오라고 하시면 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다리를 잡고 이 레슬링의 기술 중에 하나인 새우꺾기를 너무했나요? 새우꺾기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세게 하진 않았어요. 살살 이렇게 들었는데 아 우는 겁니다. 아 막 아프다고 우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 난 사살 했는데. 그런데 저를 또 당황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온 여자들 다 거실로 뛰쳐나와서, 네가 하자면 막 정지하고, 가르주다 같은, 막 이렇게 막 정지하고, 막, 이제 막 그런, 갑자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막 울고, 막 정지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힘술이 나더라고요. 근데 원래 제가 이때 해야 되는 말은 뭡니까? 1, 2, 3, 4번 중에? 4번이죠. 미안해. 다시는 안 그렇게. 네가 아픈 줄 몰랐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심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나야 뭐 이렇게 아직까지 사과를 안 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영상은 안 보겠지만 괜히 심술이 나가지고 사과를 안 해버렸습니다. 일부러 더 화를 내고 이게 내 아들을 낳지 그랬어 뭐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이고요. 아유, 뭐 그걸 제가 진짜 했을까요? 제가 예, 그럼 진짜 회개해야죠.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날 밤 TV를 봤는데 TV에 전직 대통령이 나와서 모든 죄가 명명하게 이미 다 발표가 났는데 모두 다 국가를 위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걸 보고 회개를 하긴 했습니다. 저 혼자 사과는 안 했지만 아, 저 사람이 나 별로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죄가 드러날 때 사과하는 게 참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딱 죄가 지적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거나 주변의 여러 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날 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걸 인정하는 게 사실은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인간의 죄성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죠. 범죄를 해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 그냥 하나님께서 어디인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인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서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당장 죄를 지은 그것 자체가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숨어 있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나를 통해서 열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존재를 부르시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아담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시켜서 그랬어요. 또 이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시켜서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장면은 인간이 얼마나 사과할 줄 모르고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고 얼마나 인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인색하고 무서워하고 오히려 그것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 혹은 완악함이 강한지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국가 권력을 통해서 무참히 죽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죠. 저는 그 사람이 자서전을 펼쳐내고 막 나는 자기는 죄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마음보다. 그냥 한마디 죽기 전에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용서를 빕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수십 년간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나마 해동이 될 텐데 그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서는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동점은 둘 다 흠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두 사람의 죄의 무게를 비교하면 다윗이 더 죄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죄 안 짓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차이점. 둘 다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오히려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실 때 두 사람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사울은 변명했고 자신의 최면을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최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의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4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근데 사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 또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곧바로 사죄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죄는 사함받았지만 이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죄를 무언가 해결할 조금 더 매듭지어야 할 어떤 하나님의 심판 혹은 경고 혹은 깨닫게 되는 과정 어떤 하나님의 장치가 부정적인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이제 죄를 고백했고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겠지만 너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왕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 시점에 다윗은 왕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왕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갓 태어난 왕자 아이 하나가 죽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오늘도 나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하나님 어떤 죄들 다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용서해 주신 거 맞죠? 할렐루야. 이제 나가서 더 담대하게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무슨 죄든 용서해 주시죠? 할렐루야. 나가서 다시 더 큰 담대함으로 죄를 짓고 단순하게 어떤 공식,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 그런 공식적 차원에서 어떤 그런 걸 이해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구한 그런 차원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는 관계였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죄를 인식함에 있어서. 그래서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 넌 이제 죽진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단지 그 정도 차원에서 죄를 인식하고 그래 할렐루야 난 죽지 않았네 이제 뭐 그런 차원으로 돌아갔다면 아마 다윗은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더 꼬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무엇이 다윗을 오늘 우리가 가장 신앙의 본으로 기억할 만한 사람으로 남게 했는지 그에게는 무슨 다름이 있었는지 그와 사울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결과는 어떤 면에서 다른지 한번 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이는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17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자, 지금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하들이 말리려고 하죠. 그죠? 지금 원문에 보면 왕이여 일어나소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을 만류하고 있어요. 이 신하들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신하들의 반응들이 행동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오고 다윗은 아주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신하들이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몸을 상하면서까지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굳이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일주일 금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왕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걸. 아니 왕님 뭐라고 얘기하죠? 전하? 어쨌든 다윗님 다윗씨 어쨌든 뭐라고 얘기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왕이여 일어나소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몸을 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왕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와서. 근데 왕은 아니다. 나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게 우리와 혹은 그 당시 시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식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 그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너 이거 죄 지었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하나님 잘못했네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제가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그리고 좀 눈물을 좀 흘려요 그럼 우리 마음이 좀 시원해요 자 그리고 다음날 다시 그러나 사실 다윗에게 있어 죄라는 것은 깨닫는 것 자체가 이미 그동안 죄를 지어오면서 하나님과 자기의 서먹해졌던 관계 멀리 멀어져 버렸던 관계 이제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광야에서 하나님부터 보호받고 사월의 창과 칼로부터 보호받고 곰과 사자의 이빨로부터 보호받았던 그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았던 그 다윗의 신앙 그것이 어느샌가 자신의 왕국을 의존하며 살아왔던 당신의 자신의 불신앙적 모습이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 그 멀어졌던 엄청난 거리가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되게 어색해졌구나. 내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단순하게 우리가 하는 회개의 공식을 의존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민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졌구나. 내가 더 이상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무언가 끊어야겠구나. 무언가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겠구나.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죽어야 했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인데 대신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단절, 어색함, 서먹함, 다시 돌아가야 하는 분명한 동기 이런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자, 시편 51편 11절 12절을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가 그날 밤 기도했던 것.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다윗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관계적인 것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부터 이 구절을 가지고 성령이 떠나갈 수 있느냐? 이런 구절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구절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 그 멀어진 관계를 깨닫고 그 몸서리치는 관계의 서먹함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다윗의 애절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진정으로 그날 밤 다윗은 지붕 위를 거닐던 다윗은 죽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 살아 돌아오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우리는 신앙을 너무 공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리를 믿고 그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리고 그것을 계속 확신하면 어떤 구원이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밑도 끝도 없는 구원의 확신만 가득 차고 있으면 내가 신앙이 좋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기독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은 즐거움이지. 왜냐하면 구원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막 혼자 힘써서 주먹지거나 오늘 사랑할 거야 주님 주님 아우 정말 오늘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안 느껴지죠 주님 아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주먹지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그렇게 혼자 주먹지고 확신 가운데 하는 것입니까? 사랑과 구원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것이에요. 신앙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의 굉장한 민감성입니다. 죄에 민감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들어온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신앙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 지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 예민하게 깨닫고 민감하고 그런 것이 틀어졌다고 여겼을 때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런 관계에 대한 예민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얘기해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금요 영성 집회 뒤에서 기도하다가 평소 기도 잘 안 하는데 어제는 특별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은 내 말씀이고 아 하나님 알고 보니까 제가 정말 돌아가지 않은 인간이었군요. 올라오기 전에 회개 좀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어젯밤에 아니고 금요일 밤에 제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인간이었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저에겐 기계적이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습관적인 쌓여있는 해결해야되는 죄가 있는데 서먹해졌는데 그 서먹함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돌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엉망인 거죠. 목사를 하고 있고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고 A등급으로 분류되고 있고 간사를 하고 있고 리더를 하고 있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인도를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분명히 너와 나의 관계가 서먹해졌다는 것을 끊임없이 신호를 주는데 그것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요. 예민함이 없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마음만 붕 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하니까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내려다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더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리 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도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 예민함이 없어요. 관계에 대한 섬세함이 없어요. 신앙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18절 이래 만에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무슨 말일까요? 왕에게 아이가 죽었는데 왕에게 아뢰려고 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가 아플 때 왕이 너무 막 뒹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죽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왕이 졸도할 수도 있고 이제 왕이 거품 물고 쓰러질 수도 있고 겁이 나는 거예요. 왕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 그 아이가 아파서 죽어갈 때 왕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신하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고통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그 포인트를.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누가 이것을 보고할 수 있으랴? 자, 그런데 다윗이 공기가 바뀐 것을 알아챕니다.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를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시 깨닫고 그의 신하들이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자, 이 다음에 이야기의 흐름상 기대된 장면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해야 자연스럽습니까? 앞에는 막 슬퍼하며 금식하며 뒹굴고 막 그랬어요. 이제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라리 뭐 이렇게 제가 용기를 할 수 없지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했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막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신하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슬퍼해야 애도해야 정상이겠죠. 20절 봅시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근데 아이가 죽었는데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목욕하고 옷 입고 경배하고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미친 걸까요? 신하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왕이 아이가 죽었는데 애도를 해야 되는 순간에 지금 왕이 애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으며 뭔가 새로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왕이 지금 상담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신하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행동이 분명히 애도해야 될 시점인데 다윗이 지금 음식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무언가 지금 오히려 힘없는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너무 이상해서 왜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 23절이 다윗의 답변입니다. 이상한 행동에 대한 다윗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22, 23절은 성경 기자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22,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는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뭔가 아주 감동적인 말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아주 이상한 또 답변이 나오죠. 선문답 같은. 이 다윗의 아리송한 말은 뭘까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지금 다윗은 굉장히 매정해 보입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뭐 죽었으니까 뭐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고 이제 산 사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다윗이 기도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서라는 책 자체는 시작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무엘서 1장에서 누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한나가 기도하고 있죠. 한나가 불임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밤새 구구절절히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죠.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려서 그 시대 가운데 약속의 인물이 될 수 있는 다윗을 준비할 수 있는 사무엘을 출생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서 시작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한나의 기도.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준비되어져서 탄생하게 된 다윗. 그 다윗은 범죄하고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 12장에서 똑같은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다윗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요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다윗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요디디아입니다. 요디디는 다윗의 이름의 미래형입니다. 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미래를 지키신다. 왜냐하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게 다윗의 회개와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다윗은 일곱 밤을 꼬박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는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마음을 어떤 마음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다윗은 목숨을 걸고 자신이 멀리 떠나버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마치 죽을 것처럼 기도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버림받는 게 아닐까? 정말 사울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내 인생 마지막에 겪게 되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밤을 지새우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다윗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다시 그 관계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음은 다윗이 원하는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었지만 그 현장 속에서도 다윗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여전히 붙들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받아들일 수 있는 순복함, 그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23절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설교가 길죠. 예,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정말 매일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더라도 현실대로 안 되더라도 지금 당장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고 절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여디디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와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잠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도 깨닫지 못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늘 놓여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순복의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미래가 되심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